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죄인됨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정 안에서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우리를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믿음 안에서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가 또한 마무리하고 주일 첫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경책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믿고 알아가야 될 복음의 도리들을 깊이 깨우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암송하였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진정한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고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조를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8조 하나님의 아드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정하신 때 자기의 독생하신 영원하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들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연약함을 지닌 참된 인성을 실제로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신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수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기 되시기 위하여 육체만이 아니라 참된 인간 영혼에서도 인성을 취하였습니다.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두 가지를 모두 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육신을 얻으신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의 이단에 반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자녀의 몸과 피에 참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신 자손이시고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영매이시고 여자에게 나셨고 다윗의 가지이시고 이새 줄기에서 나온 가지이시고 유다지파에서 나셨고 육신을 따라서는 유대인에게서 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참으로 우리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7조에서는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조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바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다가 계속해서 주랭랑을 쳐버리면 더 이상 잡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죠. 그래 그냥 너대로 살아라 라고 그냥 보내줘 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것도 찾도록 찾기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99마리를 찾았으니 한 마리의 양은 뭐 못 찾아도 크게 손해볼 것 없다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본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이랄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아담의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즉 여인을 보내시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타락을 치유하는 수단인과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약속과 성취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뭐냐, 언약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굴러가게 하시는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 내용은 약속이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인의 후손을 반드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제일 먼저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무지 한 번도 누구로부터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전 처음 겪었던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죠. 바로 그런 말씀대로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쳐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뜻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 후손이라는 말이고 씨라는 말이 여인의 씨를 보내겠다 그래 말씀했는데 여인의 씨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른 신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심판으로 더 구원받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그 씨앗을 보존해 주시는 수단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 전체를 다 죽여버렸다면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방주는 단순히 심판으로 더 구원하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과 동시에 여인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되었던 것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반드시 너의 후사가 된다. 그리고 불임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들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죠.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를 낳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도래하게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의 상태에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마찬가지였고, 또 세례요한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마다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자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보면 다 부모에게 약속하고 내년 이맘때 혹은 아들을 낳겠다 이런 식의 약속들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우선을 통해서 뱀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옮기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다 강력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육적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기 위한 약속과 아울러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약속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그 약속의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왜냐하면 여인의 씨를 보내겠다라고 말할 때 여인의 씨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씨, 원어로 말하면 씨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즉 씨라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도 주어지지만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여럿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복음서를 봐서 아는 바대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봐서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선지자는 오고 올 모든 선지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도 역시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라 약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선지자들의 역할과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언약의 수호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바로 그 언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사명은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입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한 사명이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 측면에서 봤을 때, 즉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언약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여인의 후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읽어나가시다 보면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 보면 메뚜기의 공격으로 너희들이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의 공격은 언약의 저주 아닙니까? 너희가 농사를 해도 만약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메뚜기 와가지고 다 갉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엘 선지자가 무엇에 대해서 예언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했죠. 그 이른 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각 주의 성경에 보면 의의 교사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의의 교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럼 이른 비가 예수 그리스도면 늦은 비는 누구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교사인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요엘서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이 사역의 성취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사람은 요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요나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자신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 인생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양에서 직접 메시아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신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너진 다윗 왕조를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육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갔다가 에윌무로닥 왕이 있을 때 다시 복권되어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건으로 열왕기서가 끝이 나는 것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지라는 표현은 다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 하면 육적으로 보면 딱 잘려나가가지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가 진정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또 뭐 미가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 나겠냐라고 묻자 율법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또 어디에 태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지자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스가랴서 13장 6절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언급했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 마치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양손에 못이 박힌 것을 연상하게 만들죠. 근데 왜 그런 상처가 생겼느냐? 그것은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말라기 선지자 같은 데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쭉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하나같이 증거할 수 있는가? 사실 그들이 뭐 짜놓고 우리가 이렇게 책을 써나가자 당신은 대선지서를 쓰고 나는 소선지를 쓰고 이렇게 써나가자 뭐 이렇게 합의해서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것처럼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가운데 활동했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지워지고 난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흔히 뭐 카이로스의 때와 크로노스의 때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때를 가리키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 모든 일이 무르익은 어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딱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상황 자체가 가장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별히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고 또 헬라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고, 특별히 복음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본래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대로 사실은 다른 이방 나라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조주긴 했지만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다 이방 나라로 지금 사로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70인역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가장 그때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때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우선을 보내게 된 것이고, 이런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는 단순히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사실만 언급하지 않고 인성을 취하시되 육체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서도 인성을 취하셨다. 이 사실을 굳이 언급했습니다. 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사실을 굳이 언급했는가?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최초 죄를 범할 때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상태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성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성을 가지고 인간이 되실 때 인간의 영혼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갈등하는 영혼의 고통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실 때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타락할 때 육체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영혼도 함께 타락했고, 이런 육체와 영혼이 함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취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마스 세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를 취한 까닭은 온전한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다. 온전한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 즉 영혼과 육체를 취한 것은 온전한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취해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명언이죠. 취해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영혼과 육체를 취하지 않고서는 영혼과 육체 문제를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취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단순히 그냥 뭐 육체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의지와 의식과 뭐 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타락한 인성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말하는가 하면 모양만으로 보냈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취하긴 했지만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되시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즉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안에서 태어나시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고 말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보내신 것은 육신의 죄를 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벨지 신앙고백서는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되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 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방법으로 그냥 사람이 되셨다면 즉 생물학적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에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성자를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남녀 결합을 통해서 즉 요셉과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더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야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무죄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첫째는 성관계를 죄악시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무죄와 동정녀 탄생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성은 아버지로부터 오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남자가 개입되면 결국은 죄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초래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인간의 죄성이 남성성만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여성도 죄인이고 여성성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성이 전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로마 카톨릭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까? 마리아가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또 혹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처녀로 지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성경이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교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남성의 역할이 배제된 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이 더 중요하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18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물질적 원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 그분이 물질적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남자의 이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그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성령께서 마치 정자의 역할, 물질적으로 수정체 역할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되는가? 성령을 진료적 측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역적이고 수단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 성령이 진료가 되어서,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 인성을 지닌 사람이 안 되죠. 예수님이 참 인성을 지닌 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인성의 진료적 원인은 마리아의 몸 그 자체고, 그 다음에 사역적 원인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래서 죄가 없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어떻게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이 설명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근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이건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논리적으로 다 이해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 신비 중에 신비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되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밖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독특한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었는가? 신의 영광을 딱 가지고 말이죠. 예? 누구가 바라봐도 좀 폼이 나게 예? 그렇게 좀 태어나시면 좋은데 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 구유 위에 누워 계셔야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자리가 인성을 입은 자리거든요.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벨직 신앙고백서 제18조는 이 사실을 쭉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천사를 붙들어주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킵니까? 요즘에 종말론주의자들이 뭘 믿죠? 복음이 서진에서 쭉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거죠. 이게 백투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들은 뭘 많이 강조하는가 하면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회복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DNA 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수 뭐 프랑스 혈통을 가진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몇 대째 나는 순수 프랑스 혈통의 사람이다. 나는 순수 독일인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DNA를 조사를 쭉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순수하다고 말했는데 순수한 프랑스 혈통은 혈통을 갖고 있는 유전인자는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인도 마찬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00%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 순수한 한국 사람 없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말씀 다 안 드리겠지만 피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런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은 육적인 후손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별지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18조가 말씀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내용들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약속 가운데 여인의 우선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선자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실제로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녀로 잉태되사 마리아 몸에서 오신 이 사실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회요,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근거요, 이유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절망하고 인간의 역함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우리의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율법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로 피하여 들어오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뢰와 믿음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